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을 때, 선교사 파송 시 혹은 선교 헌신 예배 뭐 이런 때에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는 자기가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하는 그 자리에 이 성경 구절이 자기 가슴에 와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만 선교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들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1장부터 5장까지 유다의 죄악의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6장에 들어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스랍, 즉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명과 회복이 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뻔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교 메시지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사야를 또 불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즉 이제 7절까지 있는 말씀만 해도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죽게 되었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8절에 들어와서 이사야가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확신을 이사야가 똑똑해서 없던 확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확신을 할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 멋있는 방법으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툭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툭 하고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8절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먼저 8절 앞에 부분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강조점은 무엇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내가 똑똑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의 강조를 여러분 보시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주님이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앙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예요. 아니 이사야가 자기는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사야 보고 들으라는 듯이, 야 우리 누구를 보내야 되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여기서의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겠어요? 당연히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싶은데, 메신저로 보내고 싶은데 이사야의 동의를 좀 얻고 싶어요. 아, 이거 이사야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사야의 동의, agreement를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들의 동의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죠. 뭐 여러분 무슨 변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려면 이사야 너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해 라고 명령을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누구 들으라고? 이사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 비록 더럽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도 쓰시겠다면 나 여기 있어요 라면서 이사야의 헌신, commitment, 이사야의 확신, assurance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다시 보십시오.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면서 singular이에요. 단수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수형이에요. plura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singular와 plural, 단수형과 복수형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옆에 지금 슬압이 있으니까, 슬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에게는 천사도 사실은 안중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구약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잠재적으로 깔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 위격이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구약에서부터 깨끗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progressiv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한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해서 점진적 계시.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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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는 거예요. 쉬운 일을 든다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산수예요. 산수를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인수분해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루트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뭐부터 가르치냐고 하는가 하면 숫자의 개념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중학교 때 가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나요? 계속 그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하는데 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맞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부터 확인하고 안 가요.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산수가 유치원 때 배웠던 산수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수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듯이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심을 구약에서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점차점차 가르쳐줘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인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고 듣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데요? 뭐 저만 유다 사람인가요? 유다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랬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뭐라고 8절 끝에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그러면서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에 내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의 내용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내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사야가 저요! 그러는 거예요. 저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사야를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을까? 또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저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사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6장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이제 화로다 나요. 그렇죠? 화로다 나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더럽게 되었다. 입술이 더러운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장났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스랍이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대어주고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거되었느니라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저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줘서 너말안 들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잖아요.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확신 때문에 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여기 죄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죄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감히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하기야, 생판 모르면 얼굴에 철면피 깔고 철판 깔고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그놈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에 이런 시를 씁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게요.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나 여기 있어요. 나 보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사야가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똑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죠? 자신 있죠? 누가 먼저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신이 어디서 와요?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것이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메신저가 해야 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메신저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곽동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평신도인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데 그분은 이게 원예하는 거잖아요. 꽃 재배하고 또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잘 살게 하는 게 최후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바오에서 사역하시는 분,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분, 다 사역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또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누구냐? 메신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Go and say to these people.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가서 내 백성에게 my people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백성에게 this people 이라는 말을 쓰셨느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해야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이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빈정거렸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거야. 하지만 깨닫지 못할 거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가서 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들었고 앞으로도 듣는 그 이야기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거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엄청난 징계예요. 갑자기 어느 재난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가지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삐삐 소리 나죠. 뭐 천둥 번개 친다 그러면 삐삐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정말 내가 가까운 곳에서 재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이야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인데 중간 이후만 읽을게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눈과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때에는 아기로,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왕으로 왔을 때에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밝아서. 너무나 큰 빛이기 때문에. 큰 빛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있다가 여러분 밖으로 한번 퉁타고 나가보십시오. 너무 밝아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부셔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개기일식 뭐 이런 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때에는, 마지막이 되는 그날에는 영적으로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근이 있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미 깨닫게 해 주셨어요.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문설주에 묻혀져 있는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있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둔하게 하고 감기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Make the heart dulled, make ears heavy, make eyes blind라고 이야기를 해요. 둔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기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무감각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다음에 뒷부분에 전한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해서 등을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땅 위에서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정말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반대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기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거잖아요. 아,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는데, 토요일이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를 픽업해 가는 날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자리에 쓰레기통이 나와 있기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옆집에서 자기네 쓰레기통을 우리 집 앞에 차한대댈수 있는 거기다가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으세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쓰레기를 그냥 그집 앞에 갖고 엎어놨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유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숫자적으로 크고 멋있고 화려한 것, 예. 그런 교회 건물 또 갖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숫자적으로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목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공한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몇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짐없이 전하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느냐잖아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충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고 몇 채가 있고 집이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나 죄 지은 것 없어요 라고 당당거리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심지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가 간절함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편하게 돼 있어요. How long, O Lord? 주님, 언제까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언제까지인데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라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을 권리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이사야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싫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아, 좀 짧게 했으면 안 될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강팍한 이 마음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How long? 언제까지인데요?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될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애절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꾸짖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더블 마인드를 지금 안에 갖고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거다. 라고 지금 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부모고 자기 형제고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함께 피를 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애틋함이 남아있고 안타까움이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고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굳이 시사성 이야기는 설교 중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심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 메시지를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11절 끝에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시지 선포의 기간은 황폐될 때까지,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인데요. 그냥 황폐되는 게 아니라 황폐되어진 상태가 길어질 때까지예요. 그 말은 완벽하게 황폐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황폐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비참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참함이 뭐냐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양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요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멀리 팔아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오늘 이 1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하루를 사실은 한 주 설교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귀한 말씀인데 이번 이사야서 설교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거룩한 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황폐하게 되어지는데 인구가 10분의 1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끌려가고 죽고.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10분의 1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밤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밤나무와 똑같은 건지 사실은 저는 조금은 자신은 없어요. 뭐 그런 걸 별로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밤나무는 어떤 나무를 상징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수명이 긴 나무예요. 수명이 긴 나무인데 그것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다가 영원 무궁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넘어졌어요.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나무예요.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영원 무궁할 것 같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13절의 끝에 가서 당하여도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잘리고 넘어져 있는데 밑에 있는 나무 줄기,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잡혀가고 죽을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씨. 그것을 성경에서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2분만 신학적인 이야기 할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평범하게 해석하는 것은 거룩한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 그 국가를 만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거룩한 씨는 이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쓰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기서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타당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밤나무도 넘어지고 상수리 나무도 넘어졌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 하나는 남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장들과 맺었던 이 언약, 이 언약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취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처럼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높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